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많은 분석가들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현재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에 7%포인트 앞서 있고 대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 지역에서도 트럼프 후보와의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87%로 전망했고 선거 예측 웹사이트 538은 88%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찰리 쿡과 레리 사버터 등 정치 분석가들도 이번 대선이 클린턴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8일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는 12주의 선거운동 기간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9월과 10월로 예정된 세 차례 TV 토론이 중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6일 사상 처음으로 이란 공군기지를 이용해 시리아 내 무장조직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장거리 폭격기 TU-22M3과 전술 폭격기 SU-34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80km 떨어진 하메단 공군기지에서 출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들이 시리아의 알레포와 데이르 에조르, 이드리브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자브아트 알누스라 테러단체가 운영하는 5개의 무기와 탄약, 연료 창고와 훈련장들을 공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15일부터 시리아 인근 지중해 동부에서 해상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미국 관리들과 외교관들, 핵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과 한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개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무기 선제 불사용 금지 선언 가능성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1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수치 여사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단된 댐 건설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 사업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전임 군사정권은 그동안 서방 국가보다 중국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수치 여사 정부는 지난 4월 집권 이후 중국과의 외교에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가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주식가격이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고용시장이 강화됐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들리 총재 이 같은 발언으로 미국 증시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앞서 9%에서 18%로 높여잡았습니다. 또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개월간의 확고한 고용 수치와 강력한 소비 지출,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9월이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발칸 전쟁 종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세르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로서 마지막 발칸 방문에 나선 바이든 부통령은 16일 2008년에 세르비아에서 독립한 코소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미국 여자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 선수가 16일 열린 마루 결선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바일스는 이번 올림픽에서 기계체조 개인종합과 단체전 도마이어 마루 부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초 시행될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서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이 반복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ven when requested by the Swedish embassy, the DPRK still routinely delays or denies consular.
다음 달 개막되는 UN 총회를 앞두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초 시행될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행령 해설집을 통해서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6일 서울에서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주최한 북한인권단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근 마무리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쳤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남겨놓은 사실상의 확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VOA에 통일부가 마련한 시행령 해설집에는 북한인권법이 정의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해 해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북한인권법의 적용 대상에 북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 중국 등지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작업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 주민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법 조문대로라면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재외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설집을 통해 북한 주민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해설집은 일종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설집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될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인권법 전문가는 해설집의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며 재판부는 좁은 의미의 문헌 해석에 그치지 않고 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야당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8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단체들을 지원할 경우 사실상 기획 탈북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인권법이 여야가 오랜 시간 팽팽한 대립 끝에 만들어낸 타협의 산물이라며 야당이 비록 해설집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합의를 깬 사실상의 법 개정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다음 달 4일 시행에 들어가면 통일부엔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직속 조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각각 설립됩니다. 연간 예산 250억 원, 미화로 약 2,300만 달러, 인력 50여 명 규모로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시민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가장 끔찍한 인권유린의 대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특히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탈북자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 당국이 6.25 한국전쟁 이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색출, 탄압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일부 기독교인을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 따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그곳엔 초기 기독교 신자들과 후손들이 감금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54년부터 1955년까지 반동행위 색출을 시작을 했고 제가 들은 증언에 의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을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1957년과 58년도에 바로 김일성이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북조선에는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고 공산주의가 승리하는지 기독교가 승리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자 해서 남게 한 기독교인들을 어디에다 가뒀냐면은 바로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의 관리소와 정치범 수용소에는 그분들 당사자들의 후손들이 있다.
정베드로 목사는 관리소로 보내진 기독교인들이 심할 경우 북한군 특수부대에 살상 훈련용으로 투입돼 목숨을 잃었으며 최근엔 화학실험에 투입된다는 증언도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베드로 목사는 이어 1980년대 후반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부가 신설된 건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인을 색출하고 감시,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부를 졸업한 당성 좋은 간부들을 평양 등에 있는 지하교회에 잠입시켜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발각된 지하교회 교인들은 잔인한 고문에 이어 비공개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역시 같은 처지에 있다고 정 목사는 증언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강제 북송되었을 때 북한의 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가 가장 먼저 강제 북송되어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기독교인을 접촉했느냐, 그리고 성경을 믿었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북한 보위부가 자행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비밀 신문과 비밀 처형입니다. 비밀 처형의 방법이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목에다가 실줄,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연결해서 각목에 묶고 있고 한쪽에 이렇게 반대편에 잡고 있어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정베드로 목사는 16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몰살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기독교가 북한 내부에 전파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은 물론 정권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자 김동남 씨는 지난 2008년 가을 탈북을 준비하던 자신의 아들이 북한 보위부에 끌려갔으며 현재 강제 실종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회령에 살던 김 씨의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중국 연길에 갔다가 미국인 목사를 만나 3일간 성경 공부를 한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이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발각되면서 끌려갔다는 주장입니다. 김 씨는 강원도 운산 출신의 다른 탈북자 역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죄목으로 보위부에 끌려갔다면서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한 수십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소 여러 곳에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소에 감금된 지 8년이 지났다면서 북한 당국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CNK 권은경 국장은 지난 2013년 유엔 강제구금 실무그룹 측에 김 씨 관련 증언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으로부터 모든 것은 몰약이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권은경 국장은 북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증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UN COI 보고서 가운데 종교의 자유 침해 내용을 8개 언어로 만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탈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종교는 다시 북한 내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진 이 영상들은 오는 19일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3개 국가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주간 행사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권은경 팀장은 이들 중남미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투표에 기권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의 북한 인권 인식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시호의 보고서의 대중화, 특히 이제 제3세계 국가로 북한 인권 논의를 좀 더 확장시키자라는 그런 취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더 쉽게 이제 대중들에게 다가가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8개 언어로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포함해서 제작을 8개 언어로 제작을 한 겁니다.
권은경 국장은 이번 중남미 국가 방문 중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오헤야 퀸탄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만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16일 한국 언론에 보도된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의 제3국 망명설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인사의 망명과 관련해서는 망명자의 신변 안전과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은 16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영사 업무 담당 외교관이 이달 초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개막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총장은 자신의 임기를 정리하는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 개막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작성된 36쪽 분량의 제71차 유엔 총회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군축과 관련한 유엔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핵과 다른 모든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 감축은 유엔의 중점 목표지만 동시에 달성하기 힘든 목표로 남아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랜 목표를 향한 이 같은 노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20년간 발효되지 않고 핵 분열 물질에 대한 조약이 논의되고 있지 않는데 깊이 실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의 첫 번째 문서로 등록되며 총회 개막과 함께 각국 대표단에 배포됩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2014년에 인권 문제로 이 보고서에 언급됐으며 2013년에는 3차 핵실험으로 군축 분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반 사무총장은 지난 10년간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인종 말살, 인권 범죄에 대항해온 유엔의 노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비참하게도 극악 범죄를 막으려는 열망과 대응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법적 의무와 보호 의무를 묵살하려는 계산된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에리트리아, 수단의 남코도판 지역을 지켜보고 있고 이라크와 시리아는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또 북한을 에리트리아와 시리아와 함께 자국 국민들에게 인권 범죄를 자행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서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 접견이 반복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스웨덴 대사관의 면담 요청이 번번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의 영사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Even when requested by the Swedish embassy, the DPRK still routinely delays or denies consular access to US citizens.
엘자베스 트리도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스웨덴 대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상적으로 미국 시민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늦추거나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지난 3월 2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5개월 넘게 영사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억류 미국인 김동철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체포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2년 11월부터 2년 넘게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에게 4개월 동안 영사 접견이 차단됐던 전례와 비교해도 억류 미국인에 대한 북한의 처우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트뤼더 대변인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이 북한 내 미국 시민들에게 정상적 영사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영사 보호권을 행사하지만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embassy of Sweden in the North Korean capital is the protecting power, as I mentioned, for U.S. citizens, providing limited emergency consular services.
앞서 국무부는 지난 11일 북한 여행 경보를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갱신하고 억류 시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영사 접근을 차단당한 채 장기간 구금될 수 있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 대학생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될 예정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데이빗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에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도보 여행 중 실종된 스네든 씨가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근거로 스네든 씨가 한국어에 유창하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한식당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북한 요원들이 자국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권에 유용한 사람들, 특히 간첩들에게 외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데 유용한 사람들을 납치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네든 씨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스네든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We're trying to encourage Americans all across the country to sign it and then in September we're going to deliver the names of the petitioners.
미 전역의 미국인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오는 9월에 온라인을 통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스네든 씨가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돼 현재 북한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미 상원과 하원에는 데이빗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이 각각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 있는 외국 정부들과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스네든 씨는 24살이던 지난 2004년 8월 14일 중국 윈난성 호도협 협곡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사라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스네든 씨가 협곡 옆을 흐르는 진샤강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스네든이 이 협곡을 방문한 이후에도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목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스네든의 실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언론인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스네든 씨가 납치될 당시 미북 관계가 경색됐다며 스네든의 실종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행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이 17일 한국을 방문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계획을 점검하고 장준규 한국 육군 참모총장과 만날 계획이라고 한국 육군 관계자가 16일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에 앞서 밀리 참모총장이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순방에 나서며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함께 사드 배치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뒤 지난달 말 에릭 패닝 미 육군 장관에 이어서 지난 10일에는 제임스 시링 미 미사일 방어청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미군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우올림픽 참관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했던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룡해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고 호베르트 콜린 전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가 확인했습니다. 평양에 주재하다 최근 에스토니아로 임지를 옮긴 콜린 대사는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단독 면담이 아닌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과 함께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브라질 외교장관과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 리우데자네이루 시장이 배석했다고 콜린 대사는 전했습니다. 콜린 대사는 앞서 지난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다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와 관련해 자신이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 최 부위원장과 테메르 권한대행의 면담을 요청받은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6일 VOA에 다시 보낸 이메일에서 브라질 외교부에 문의했다며 최 부위원장이 테메르 권한대행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최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전했고 테메르 권한대행도 양국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올여름 전 세계가 사상 유례 없는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섭씨 40도, 중동은 50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올랐는데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워싱턴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반도도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죠?
네,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를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절절 끓었는데요. 북한의 경우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흘러들어갔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 북한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의 고온경보 들어보시죠.
고온경보입니다. 내일도 전반적 지방에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계속 나타나겠으며 이 무더위는 며칠 동안 지속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해산, 온성 등은 37도, 38도까지 올라가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4일 평양의 문수 물놀이장을 찾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문수 물놀이장으로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도 황해북도 사리원시 길성포에 있는 사리원 야외 수영장에 하루에 수천 명이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네, 16일은 말복이었는데요. 삼복은 여름철 중 가장 더운 때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서는 예로부터 삼복 기간 동안 보양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겼는데 북한에서는 여름철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습니까?
네, 북한에서도 단고기장, 닭탕, 쇠고기 매운탕 등 뜨거운 국류를 그 보양식으로 꼽습니다.
네.
한반도에서는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한여름에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찾곤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올해 삼복 기간 동안 연이어 단고기를 소개하는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단고기장은 보약 중의 보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운 날씨에 뜨거운 국 말고도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고추를 비롯한 매운 양념의 그 체온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매운 것을 먹으면 땀이 나는데 그 땀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네.
이 밖에 오이, 사과, 수박 등은 수분을 많이 함유해서 땀이 나는 그 여름철에 권장되는 음식입니다.
여름에는 특히 일사병을 조심해야겠죠?
네, 일사병은 뜨거운 햇볕을 오래 쬐었을 때 체온이 급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때 체내 수분 조절이 안 되면 열탈진과 경련,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체온이 급상승하면서 현기증과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일사병에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일사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는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할까요?
그 환자를 그늘로 급히 옮기고 몸을 물로 닦는 등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하고요.
네.
넥타이나 벨트를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가는 등 의료진의 도움을 빨리 청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가장 더운 때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양산을 준비해 햇빛을 피해야 합니다. 또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네.
이때 술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네.
실내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선풍기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시원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낫습니다.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으면 또 좋고요.
네. 그럼 남은 여름철 북한의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을 전후해서 이상 고온을 초래하는 그 고기압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북부 고기압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 중앙기상예보대는 8월 중순부터 장마전선이 형성되며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올해 북한의 이상 고온 현상과 더위를 피하는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0년 러시아에서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루 조 씨의 네 번째 이야기, 평범한 자유편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루 조 씨. 201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영사관에 극적으로 진입해 미국행을 결정했고 이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1,300km 떨어진 동남부 조지아주에서 첫 번째 직장을 얻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난민 정책에 따라 집세와 식비, 의료 혜택 등 기초 생계비를 지원받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2016년 8월, 앤드루 조 씨는 직장 생활과 영어 공부에 여념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아침 뭐 4시에 기상해서 5시 반 이제 새벽 예배 또 오후 3시까지 교회에서 근무하고 3시에는 이제 또 학교 가고요. 학교 3시부터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저녁 10시대 끝나요. 교회 가서 10시부터 또 12시까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12시까지 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보통 12시 반 아니면 1시에 이제 자요.
하루 8시간 꼬박 일하고 이어 6시간에 걸쳐 검정고시 준비와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정이 지나서야 잠자리에 드는데요. 이것이 2016년 앤드류 조 씨의 하루입니다. 크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지금의 직장을 잡기 전까지 조 씨는 시간제 일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고 번듯한 회사의 직원이 될 기회도 있었지만 위기도 겪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던 강도 사건 이후 재활 치료 기간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다시 이삿짐을 푼 곳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주였습니다.
버지니아에는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소개를 받았어요. ESL 운영하는 그 스쿨이나 그런 직업 학교 이런 것들이 다 항상 열려 있다.
이곳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전문 직업 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기간 공부하면 전문직을 얻을 수 있다는 직업 학교에서 냉방 장비를 수리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가 6개월간 공부하고요. 자격증 따고요. 에어컨디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름을 개수를 이제 체인지하거나 예, 그런 것들 이제 시스템 이제 그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배웠던 첫 기술이죠.
지금은 교회 일과 검정고시 준비 이렇게 두 가지 일만 전념하고 있지만 3년 전만 해도 특별한 직업 없이 저녁에는 직업학교, 낮에는 시간제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한인 상점 일식 식당에서 생선 초밥 마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수시 섹션에서 이제 수시 롤을 마는 이제 그 헬퍼로.
어느 정도 실력이신가요? 1분에 몇 개 정도 스시를 마시나요?
1분에 몇 개? 한두 개, 세 개?
다행히 지역 내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한인의 배려로 6개월 동안 집세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냉방시설 수리 기술 자격증을 딴 후 거처를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인이 운영하는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게 됐어요. 보통 중고가 들어오거든요. 중고 냉장고 들어오면 이제 그 테스트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미국에서 그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자격증 따시고 그렇게 또 직장을 잡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결론은 그랬구나. 미국에서는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따면서 뭐 전문적인 그 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이니까 요즘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
자격증과 꼭 맞는 일은 아니었지만 1년 동안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임금도 최저 수준이었지만 부상 후 몸이 성치 않았던 그였기에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보다 덜 받으신 거네.
더덜 받은 미국에서 최고의 낮은 월급 받았죠.
근데도 불만이 없으셨다고요?
네. 채용에서 써주는 것만 해도 저는 저에게는 좋았죠. 좋았고 일단은 일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능력을 봐서 돈이 올라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조 씨가 미국에서 경험한 일은 10가지가 넘습니다. 단순 노동에서 기술직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미국을 배워가고 있던 조 씨에게 또 한 번의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2001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알게 됐던 조선족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준 변화만큼 커다란 변화가 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아무
장 보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어요.
친절한 말씨와 표정으로 교회 전도지를 돌리며 한인들의 바쁜 걸음을 잡는 한 교인을 만났습니다.
방문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방문을 했죠.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북한의 인공기를 보게 됐습니다.
교회 딱 들어간 게 이제 쫙 전 세계 나라들의 깃발을 양쪽에 쫙 꼽았더라고요. 이스라엘 국기하고 미국 국기하고 이제 같이 맨 앞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북한 국기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둘이 딱 놨어요.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래서 북한 국기를 보는 순간 오랜만에 보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저런 국기를 다 보네. 북한 국기를 갖다 꼽아놓는데도 아무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역시 뭔가를 세계를 위해서 이제 선교 괜찮다 싶어서 그 교회를 결정하게 됐죠.
러시아를 떠도는 북한 사람들을 선교하던 10여 년 전 그때로 돌아간 듯 조 씨는 처음 방문한 교회의 선교 목표가 마음에 들어 이 교회의 교인이 됐고 몇 개월이 지나 교회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뭐 그 담임 목사님 아주 귀한 분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썼던 이제 간증 수기를
지난 2011년 10년간의 러시아 사역을 적어놨던 수기를 읽어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조 씨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했고 조 씨는 올해 초부터 정식으로 목사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번 잡을 바꿔 오셨었는데 다시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사실 이러한 직업이 저는 저에게 이제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2016년은 앤드류 조 씨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해입니다. 생계 걱정 없이 무엇보다 자신이 꿈꿨던 기독교 사역자로 정식으로 일할 직장도 얻었고 미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또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여권도 갖게 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전혀 뭐 여권이란 자체는 생각지도 못하죠. 외국에 나가는 사람 하나만 그것도 그 생활 통과할 때만 이제 내가 손에 한번 구경만 해본 정도. 북한의 여권은 이제 그랬는데 미국의 여권을 딱 쥐면서 아우 이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당당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제 나한테 있구나. 근데 그냥 내가 그 여권을 받아서 내 테이블에 그냥 북한의 여권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다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평범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조 씨. 조 씨는 그리운 가족이 있는 곳이지만 죽어서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 북한 사람들이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적혀 있는 이 작은 수첩 하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이 평범한 자유를 알게 되길 소망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얻은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벌목공 출신 탈북자 앤드루 조 씨의 네 번째 사연을 들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앤드루 조 씨의 마지막 사연이 이어집니다. 지난 4월 북한과 유럽연합의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직후여서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양측의 교역액은 약 136만 달러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전달인 3월과 비교해 무려 66.3%가 줄었습니다. 이는 2015년 4월과 비교해도 34.6% 감소한 액수입니다. 지난 4월 북한의 대유럽연합 수출은 약 31만 달러, 수입은 약 10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과 비교해 각각 76.2%와 61.4% 감소한 액수며 2015년 4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43.7%, 수입은 49% 줄어든 것입니다. 2016년 1월에서 4월까지의 누적 교역액은 1,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교역 실적을 항목별로 보면 북한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보일러 기계류로 약 57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어 의약품이 약 11만 달러어치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유럽연합 수출품 중에서는 무기화학품이 약 16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기기 부품이 5만 5천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품목의 수출입은 이 기간 중 전혀 없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5는 철광석과 석탄의 대북 교역을 제한하고 금이나 희토류, 바나듐, 티타늄의 교역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북한과 가장 교역액이 많았던 유럽연합 회원국은 독일로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약 91만 달러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수출한 나라는 크로아티아로 약 16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B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B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17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남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해주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해주 역시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9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2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량강도 해산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5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많은 분석가들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현재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의 7%포인트 앞서 있고 대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 지역에서도 트럼프 후보와의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87%로 전망했고 선거 예측 웹사이트 538은 88%로 내다봤습니다. 또 찰리 쿡과 레리 사바토 등 정치 분석가들도 이번 대선이 클린턴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16일 사상 처음으로 이란 공군기지를 이용해 시리아 내 무장조직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장거리 폭격기 TU-22M3과 전술폭격기 SU-34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80km 떨어진 하메단 공군기지에서 출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들이 시리아의 알레포와 데이르 에조르, 이드리브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자부아트 알누스라 테러단체가 운용하는 5개 무기와 탄약, 연료 창고들과 훈련장들을 공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15일부터 시리아 인근 지중해 동부에서 해상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훈련의 목적은 테러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미국 관리들과 외교관들, 핵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본과 한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개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핵무기 선제 불사용 금지 선언 가능성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1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수치 여사는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중단된 댐 건설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 사업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전임 군사정권은 그동안 서방 국가보다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수치 여사 정부는 지난 4월에 집권한 이후 중국과의 외교에 공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가 9일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주식가격이 2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고용시장이 강화됐고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들리 총재 이 같은 발언으로 미국 증시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앞서 9%에서 18%로 높여 잡았습니다. 또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개월간의 확고한 고용 수치와 강력한 소비 지출,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9월이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미국의 여자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 선수가 16일 열린 마루 결선에서 우승했습니다. 올해 19살인 바일스 선수는 이날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연기 가운데 하나를 펼쳤습니다. 이로써 바일스는 이번 올림픽에서 기계체조 개인종합과 단체전 도마에 이어 마루 부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회 4관왕에 올랐습니다. 자메이카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는 16일 남자 200m 예선을 가볍게 통과해 17일 열리는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